B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47개 이사국은 12일 제네바에서 열린 특별회의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이미 구금된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석방할 것, 그리고 투표로 선출된 정부를 복원할 것 등을 미얀마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이 마련한 이날 결의안은 표결 없이 만장일치 형식으로 채택됐지만 이후 러시아와 중국이 불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미얀마 현지에서는 쿠데타 불복종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일 최대 도시 양곤에 시위대 수천 명이 집결한 가운데 제2도시 만달레이, 수보 레티도 등지에서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유니언데이 휴일이었던 전날에는 이번 쿠데타 이후 가장 많은 수십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시민 불복종 운동에 관여한 의료계 인사 체포에 나섰다가 시민 반발에 물러섰습니다. 13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전날 오전 만달레이에서 경찰이 킴 마웅 루인 만달레이 의과대 총장의 자택을 급습해 체포를 시도하던 중 이웃 주민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포기했습니다.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상인 시위가 벌어진 지난 3일 양곤과 만달레이 등지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수백 명이 시민 불복종 운동을 시작했고, 이후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이 동참하는 계기가 됐다고 외신들이 해설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40만 회 접종분이 12일 나리타 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하역한 백신은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 제품으로 일본의 첫 보급 물량입니다. 후생노동성 전문가 회의는 최근 화이자 백신이 안전하고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이르면 14일 정식으로 승인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앞서 다음 주 중순에 백신 접종을 개시할 것이고 의료진 1만 명이 초기 대상자들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중반까지 전체 인구 접종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을 주요 국가들에 주문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12일 열린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화상회의에서 지금은 크게 움직여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미국은 국제 문제에 더 깊숙이 관여하고 동맹을 강화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놓겠다고 밝히고 국제사회 현안에 대한 공동 노력에 미국이 복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G7은 지난 4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서 앞으로 미 재무부가 극적으로 다르게 기후변화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면서도 코로나 위기를 이겨낼 방법들을 논의했습니다. G7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선진 7개 나라들의 모임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이탈리아 신임 총리로 확정됐습니다. 드라기 전 총재는 12일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을 찾아 정당별 협의 결과 의회 과반 지지를 확보했다고 보고한 뒤 총리로서 차기 내각을 이끌겠다는 뜻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드라기 전 총재는 마타렐라 대통령에게 새로운 내각의 장 차관 명단도 제출했습니다. 총리 취임식은 13일 진행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오송운동 등 주요 정당들이 구성한 연립정부가 붕괴하고 주세페 콘티 총리가 사임한 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지난 3일 드라기 전 총재를 불러 내각 구성 권한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드라기 전 총재는 의회 내 대다수 정파의 지지를 확보해 거국내상 내각 구성을 성사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심판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마녀 사냥이라고 변호인단 측이 주장했습니다. 12일 미 상원에 출석한 마이클 반데어빈 변호사는 정치 보복을 위한 노골적 위헌 행위라고 이번 탄핵 심판의 성격을 규정한 뒤 민주당이 오랜 기간 진행해온 마녀 사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빈 변호사는 아울러 지난달 6일 연방 의사당 습격 사태 직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지지자 집회에서 행한 연설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의회 난입 등을 촉구한 게 아니라면서 불법 행위를 권고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이날 변론에서 역설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방송했습니다.
링컨은 노예제 폐지를 반대하는 자신과 같은 당 스티븐스 의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침반은 서 있는 자리에서 북쪽을 가리킬 뿐 늪이나 사막, 계곡은 보여주지 않지. 그런데 장애물은 신경 쓰지 않고 목적지만 향해 가다 늪에 빠지면 북쪽 위치를 아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은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2012년 미국에서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시대극 영화 링컨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명인 16대 링컨 대통령의 미국 남북전쟁 당시 상황을 그린 영화인데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링컨은 노예제 폐지와 남북전쟁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링컨의 정치술 또 고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역할로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출연했고요. 링컨의 아내는 셀리 필드, 링컨의 아들 로버트 링컨은 조셉 고든 레빗이 맡았는데요. 영화 링컨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 재선에 성공한 1865년 초, 남북전쟁은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링컨은 갈림길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75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남북전쟁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노예제도를 폐지할 것인가 종전협상을 위해 남부연합 대표들이 워싱턴 정가로 링컨에게 물밑 접촉을 시도해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노예제 폐지 법안 통과는 어렵게만 보이는데요. 이때 노예제 폐지를 위해 수정헌법 제13조 의회 통과를 강행하는 링컨 대통령. 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동료들마저도 링컨의 결정에 반대표를 던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러는 와중에 링컨은 악몽에 시달리고 우울해 보입니다. 사랑했던 셋째 아들이 죽고 신경쇠약증에 걸린 아내까지 한 나라를 책임지는 리더이기 이전에 그도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거죠. 그런 링컨에게 음울한 운명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링컨 중에서 존 윌리엄스의 The People's House, 사람들의 집이었습니다. 영화 링컨은 토니 쿠슈너가 각본을 썼고요. 링컨이 세상을 떠나기 넉 달 전인 1865년 1월, 미국 하원에서 미국 수정헌법 제13조를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그려낸 도리스 컨스 구딘의 전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전쟁이 끝나기 전 노예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결정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될 수많은 희생을 용인해야만 하는 선택이라는 점이 극단적이었다라고 영화 제작 의도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영화 링컨의 촬영은 주로 미국 동부 버지니아 리치먼드, 프레더릭스버그, 피터스버그에서 진행됐는데요. 영화 링컨으로 스필버그 감독은 미국의 애국주의를 과하지 않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치인의 정치적 수사와 설득, 19세기 말의 정치가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영화 링컨 중에서 존 윌리엄스와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시카고 교향악단의 The Race to the House, 집까지 경주하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링컨은 비평가들에게 찬사를 받은 영화입니다. 특히 배우들의 연기가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링컨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건 링컨을 연기한 배우 대니얼 데이 루이스의 힘이 크다고 하죠. 영화 링컨을 통해 관객들은 그가 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세 차례나 받았는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큰 키의 대니얼은 구부정하게 어깨를 구부리고 주름이 더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표정을 짓는가 하면 쇠잔하지만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 연기로 그가 진짜 링컨이라고 믿게 했다는 평가입니다. 링컨의 외모를 거의 완벽하게 재현해냈고 전쟁 중 대통령으로서 결단력 있고 고뇌에 찬 내면 연기를 선사했다고 하는데요. 대니얼 데이 루이스는 가장 두려운 일을 꼭 해야만 할 때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나에게는 링컨 역이 그런 일이었다라고 링컨을 연기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니얼 데이 루이스는 1990년 영화 나의 왼발에서 뇌성마비 화가 크리스티 브라운 역으로 평단과 관객의 마음을 울리며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았고요. 1994년에는 영화 아버지의 이름으로 2003년에는 영화 갱스 오브 뉴욕에서 생각과 감정이 완전히 배역에 녹아든 연기로 연달아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며 명품 연기를 선보였다고 인정받았습니다. 2008년 There Will Be Blood에서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이자 무일푼 관청인 다니엘 플레인뷰 역할로 두 번째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그리고 2013년에 링컨으로 세 번째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거머쥐며 할리우드 최고의 연기파 배우 중 한 명임을 입증했습니다. 영화 링컨의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미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이자 각본가, 영화 프로듀서인데요. 미국의 영화 제작 배급사인 드림웍스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스필버그는 1975년 영화 조스로 이름을 알린 뒤 40여 년 동안 많은 주제와 장르를 영화에서 다뤘는데요. 그가 초기에 작업했던 SF 공상과학 영화, 어드벤처 영화가 현재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대작 영화의 제작 원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스필버그는 1994년 영화 쉰들러 리스트로 처음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았는데요. 쉰들러 리스트는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폴란드 침공에서 600만 명의 천문학적인 유대인 대학살이 자행되면서 죽음의 리스트를 생명의 리스트로 만든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의 실화를 다룬 얘기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면서 1994년 작품상까지 휩쓸었습니다. 스필버그 감독은 1999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로 두 번째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스필버그 감독은 2013년 타임스지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의 목록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음악 듣고입니다. 존 윌리엄스와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시카고 교향악단의 Call to Muster and Battle Cry of Freedom. 자유를 위한 전투 소집 외침, 영화 링컨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오늘은 영화 링컨 함께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매년 2월 세 번째 월요일을 대통령의 날, 프레지던트 데이로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생일이 2월 22일, 그리고 노예해방을 선언한 에이브라햄 링컨 대통령의 생일이 2월 12일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지금의 미국이 오기까지 미국민들의 기억에 자리하고 있는 대통령에는 어떤 대통령들이 있을까요? 먼저 영화 링컨의 주인공인 16대 에이브라햄 링컨 대통령을 들수 있겠죠? 링컨 대통령은 그동안 역사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위대한 대통령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링컨이 없었다면 지금의 미 합중국은 없을 것이란 점,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킨 점 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5달러 지폐에는 링컨 대통령의 추상화가 그려져 있죠. 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1775년부터 1783년까지 벌어진 미국 독립전쟁에서 대륙군 총사령관으로 활동했는데요. 워싱턴 대통령은 1789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장일치로 대통령에 당선됐고요. 미 연방정부가 수립된 후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정부 각 부서의 관례와 임무에 대한 기초를 놓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꾸준히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가장 훌륭한 미국 대통령 중 하나로 여기고 있는데요. 현재 통용되고 있는 미국의 1달러 지폐에는 워싱턴 대통령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영향력 있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미국 독립 선언문을 작성했고요. 미국의 공화주의를 뿌리내리는데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역대 대통령 중 존경받는 대통령 중한 사람입니다. 또 루이지애나 매입으로 미국 영토를 크게 늘린 대통령이기도 하죠. 미국의 2달러 지폐에는 앞면에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초상화가 있고요. 뒷면에는 독립선언문의 서명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32번째 대통령인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동안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모두 경험한 20세기의 중심인물 중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루스벨트의 리더십은 뉴딜 정책을 통해 미국이 대공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왔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에 동참해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 왕국, 그리고 일본 제국을 상대로 전쟁을 수행해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또 미국의 33대 대통령인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의 34대 부통령을 지내다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부통령이 되고 얼마 안돼 대통령직을 승계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항복을 받아냈고요. 태평양 전쟁에서는 일본 제국 천황인 히로히토로부터 항복을 받았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 대통령으로 미군 참전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Freedom's Call, 자유를 위한 외침, 영화 링컨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링컨 함께하고 있는데요. 링컨은 6,500만 달러로 제작돼 2억 7,500만 달러의 이익을 거뒀습니다. 링컨은 2013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드라마 부문 작품상, 영화 부문 감독상을 포함해 7개 부문의 후보에 올랐지만 대니얼 데이 루이스가 그 영화 부문 남우주연상을 받는 데 그쳤고요. 같은 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작품상, 감독상 등 12개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미술작업으로 인정받는 아카데미 프로덕션 디자인상을 받았고요. 대니얼 데이 루이스가 남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영화 링컨의 음악은 존 윌리엄스가 작곡했습니다. 윌리엄스는 미국의 서양 고전음악 작곡가, 지휘자, 영화음악 작곡가인데요. 대표적인 영화음악으로 조스, 스타워즈, 슈퍼맨, 주라기 공원,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등이 있고요. 1988년 대한민국 서울올림픽 테마곡을 비롯해 1984년 미국 LA 올림픽 테마곡,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 테마곡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링컨 중에서 Remembering Willie. 링컨의 셋째 아들 이름이죠. 윌리를 기억하다 함께 듣고 오시죠. 링컨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당시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중요했던 시기였다. 링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인류와 역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내가 평가할 수 있는 영화는 아닌 것 같다. 노예제 폐지에 대한 역사 그 모습을 보는 듯하다. 링컨은 이상주의자가 아닌 현실주의자다. 위대한 대통령이 아닌 결점이 있는 대통령. 최선이 아닌 착. 링컨이라는 한 사람을 너무도 잘 표현하고 소화해낸 영화다. 링컨이라는 위대한 인물도 사실은 사람 그 자체임을 보여준 영화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평작이다. 어느 것 하나 확실히 보여주는 게 없었다. 이런 다양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링컨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유대인 온라인 일간지 태블릿 평론가는 영화 링컨은 흑인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하는 열광적이고 감동적인 교훈을 주는 영화다라고 호평했고요. 아일랜드 일간신문인 디 아이리시 타임스 평론가는 스필버그 감독은 무대 뒤에서 정말 흥미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링컨 중에서 존 윌리엄스와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시카고 교향악단의 1865년 4월 9일 미국 버지니아주 중부 도시 애퍼매톡스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링컨의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링컨의 아내인 메리 토드 링컨이 링컨 대통령에게 했던 말이죠.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이에요. 그 힘을 헛되이 쓰지 말아요. 또 다른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큰아들의 전사로 입대를 만류하는 아버지 링컨을 향해 작은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처럼 되지 못해도 아버지 덕에 공짜로 살고 싶진 않아요. 라며 군에 지원하죠. 이번에 링컨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남북전쟁의 종식, 산업경제, 인본주의 등 시대적 흐름은 노예제 폐지를 공언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했지만 야당의 극렬한 반대는 물론이고 주변 인물들조차 호의적이지 않은데요. 게다가 자기 연민에 빠져 히스테리를 부리는 아내까지 견디다 못해 링컨이 이렇게 읊조리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영화가 끝날 무렵 링컨은 남군 병사들의 시신이 즐비한 싸움터를 둘러본 후 북군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에게 말하는데요. 남군이 항복하면 그들의 집으로 보내게, 농장으로, 가게로, 모든 면을 관대하게, 징벌 없이 하게 라고 말하면서 용서와 화해를 말하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John Williams의 The Peterson House and Finale, 피터슨의 집과 대단원, 영화 링컨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동네. 오늘 들른 곳은 1865년에 백악관과 미국 의회로 데려가 한 지도자가 역사를 한 발짝 앞으로 내딛기 위해 얼마나 거친 고난과 역경을 뚫어야 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영화 링컨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링컨 중에서 With Malice Toward None,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링컨이 두 번째 취임식 연설에서 했던 말이죠. 랜디 커버의 피아노 독주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에 있는 곳 영화동네 이혼영이었습니다.
쭉순 늘어나는 TV 방송국, 가정마다 빛이 되는 TV 수상기. 이런 뉴미디어 시대의 안성맞춤인 전형적인 백인 미남. 멋진 구렛나루에 유연한 허리춤사위를 가진 가수.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의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흔들 수 있지만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너에게 딱 붙어 있을 거야 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Stuck on You 오늘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1935년에 태어나서 20대부터 가수 인생을 시작하자마자 대형 스타로 떠오른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야기들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의 첫 히트곡 하트브레이크 호텔이 발표된 게 1956년. 엘비스 나이 21살 때였고요. 이와 비슷한 시기에 또 영화 배우로도 활동을 시작해서 처음 주연을 맡은 영화 Love Me Tender라는 영화에서 그 영화 주제곡 또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엘비스는 화려한 비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미국 최고의 가수로 사랑받던 엘비스는요, 2년 뒤인 1958년 미국 육군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가수들이나 이 배우들이 이렇게 군대에 가거나 하는 공백기가 생기면 그 인기가 조금은 사그라지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엘비스는 이마저도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군에 있는 2년 동안 무려 두 곡이나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게 되는데요. 지금 흐르는 이 노래가 바로 두 곡 중에 하나였던 A Big Hunk of Love입니다. Hey baby, 나는 당신에게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단지 커다란 당신의 사랑이면 돼요. 라고 노래하는 신나는 락앤롤 음악 A Big Hunk of Love이었고요. 이 엘비스의 군 시절 탄생한 또 하나의 히트곡 Hard-Headed Woman 역시 이 하운드독이나 A Big Hunk of Love만큼이나 신나는 락앤롤 장르예요. 사랑하는 연인 관계를 이 아담과 이브, 삼손과 델리아에게 비교하면서 떠나는 여인의 머리는 너무 단단해져 버려서 더 이상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며 떠나지 말라는 말을 다양한 비유로 재밌게 표현한 곡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Well, a hard-headed woman, a soft-hearted man, been the cause of trouble ever since the world began. Oh, yeah. Oh, yeah. Listen, yeah, to me. Don't you let me catch you messing around that apple tree. Oh, yeah. Cotton picking fingers out my curly hair. Oh, yeah. 익살스러운 가사에 딱 어울리는 그런 멜로디죠. 군 입대 뒤에도 여전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엘비스의 Hard-Headed Woman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군 생활 중에도 별다른 공백이 없이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엘비스는 1960년 제대 후에도 그 명성을 이어가게 되고요. 지난주에 살펴본 엘비스의 수많은 히트 작품인 영화와 또 영화 음악들이 제대 직후였던 이때에 바로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1962년에 나왔던 Return to Sender라는 곡은 엘비스 음악 중에 최고다라는 이런 찬사를 받을 정도로 또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유난히 현란하게 골반을 움직이는 춤을 췄던 탓에 엘비스는 펠비스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펠비스란 골반을 뜻하는 영어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 이 트위스트 춤과도 비슷해 보이지만 확실히 엘비스만의 독특한 그런 골반 움직임이 돋보이는 그런 춤입니다. 음악에 몸을 맡긴다고 하잖아요. 이 흥겨운 멜로디에 몸을 한번 실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엘비스의 그 허리춤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엘비스가 불러요. Return to Sender. Return to Sender. Return to Sender. I gave a letter to the postman.
brought my letter back. She wrote upon it, return to sender, address unknown, no such number, no such zone. We had a quarrel, a lover's spat. I write, I'm sorry, but my letter keeps coming back. So then I dropped it in the mailbox as in a special deed. Bright and early next morning, it came right back to me.
She wrote upon it, return to sender, address unknown, no such person, no such zone.
This time I'm gonna take it myself and put it right in her hand. And if it comes back the very next day, then I'll understand.
여자친구와 싸우고 화해의 의미로 편지를 보내지만 이 여자친구는 그 편지를 자꾸만 되돌려 보낸다는 가사의 Return to Sender였어요. 이 뚜렷한 이목구비와 185cm나 되는 훤칠한 키에 딱 떨어지는 정장바지를 입고요. 이 조금은 부끄러운 듯한 미소를 겸비한 채로 엉덩이를 막 흔들며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러자 수많은 여성 팬들은 그 편지 절대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을게요 라고 화답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올 정도로 그 시절 엘비스를 향한 팬들의 사랑은 무척 애틋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엘비스의 인기를 힘입어서 이 엘비스와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는 산업도 덩달아 호황을 누리게 되는데요. 바비삭스라고 하는 이 발목까지 오는 양말이라든지 뭐 블라우스, 신발, 아니면 하운드독을 상징하는 오렌지 색깔의 립스틱 등등 수많은 엘비스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게 됩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도 수익을 올렸던 엘비스는요. 짧은 시간에 정말 엄청난 재력가로 등극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명성이 그의 삶을 비극으로 이끌었던 게 아닐까요? 그의 나이 38세였던 1973년부터 피곤할 때는 또 피곤함을 잊게 만들어주는 각성제 아니면 진정제 이런 각종 약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된 엘비스는 마약에도 결국 또 노출되게 되면서 1977년 4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화려했던 별이었기에 갑작스러웠던 그의 죽음은 전 세계의 팬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42년이라는 짧은 생을 찬란하게 빛나는 별로 살다간 엘비스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그 시절 최고의 가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곡으로는 이 엘비스의 나이 32살에 그에게 그래미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겨준 바로 그 노래 How Great Thou Art, 그가 지으신 모든 세계 준비했는데요. 이 그래미상이라는 것은 음악인이라면 꼭 한 번쯤 받고 싶어 할 만큼 권위가 높은 그런 상이에요. 이 그래미상 시상식은 1959년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엘비스는 모두 종교 음악인 복음성가 앨범으로 세 번이나 이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67년 제일 처음 그래미상을 엘비스의 품에 안겨준 곡이 바로 이 노래거든요. 이 노래 들으면서 지난 4주 동안 함께했던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야기와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en I shall bow in humble adoration and there proclaim, my God, how great thou art. Then sing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Just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view.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VOA 방송에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 1-202-382-5325, 1-202-382-532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감뉴스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47개 이사국은 12일 제네바에서 열린 특별회의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이미 구금된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석방할 것, 그리고 투표로 선출된 정부를 복원할 것 등을 미얀마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이 마련한 이날 결의안은 표결 없이 만장일치 형식으로 채택됐지만 이후 러시아와 중국이 불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미얀마 현지에서는 쿠데타 불복종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일 최대 도시 양곤에 시위대 수천 명이 집결한 가운데 제2도시 만달레이, 수도 레피도 등지에서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유니언데이 휴일이었던 전날에는 이번 쿠데타 이후 가장 많은 수십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시민 불복종 운동에 관여한 의료계 인사 체포에 나섰다가 시민 반발에 물러섰습니다. 13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전날 오전 만달레이에서 경찰이 킨 마웅 루인 만달레이 의과대 총장의 자택을 급습해 체포를 시도하는 중 이웃 주민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포기했습니다.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항의 시위가 벌어진 지난 3일 양곤과 만달레이 등지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수백 명이 시민 불복종 운동을 시작했고 이후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이 동참하는 계기가 됐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40만회 접종분이 12일 나리타 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하역한 백신은 미국 제약회사 파이자 제품으로 일본의 첫 보급 물량입니다. 일본 호수행 노동성 전문가회의는 최근 파이자 백신이 안전하고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이르면 14일께 정식으로 승인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앞서 다음 주 중에 중순에 백신 접종을 개시할 것이고 의료진 만 명이 초기 대상자들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중반까지 전체 인구 접종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을 선진국들에 주문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12일 열린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화상회의에서 지금은 크게 움직여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국제 문제에 더 깊게 관여하고 동맹을 강화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놓겠다면서 국제 현안에 대한 공동 노력에 복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G7은 지난 4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서 앞으로 미 재무부가 극적으로 다르게 기후변화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옐런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이날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면서도 코로나 위기를 이겨낼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G7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선진 7개 나라들의 모임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이탈리아 신임 총리로 확정됐습니다. 드라기 전 총재는 12일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을 찾아 정당별 협의 결과 의회 과반 지지를 확보했다고 보고한 뒤 총리로서 차기 내각을 이끌겠다는 뜻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드라기 전 총재는 마타렐라 새 대통령에게 이번 새 내각의 장차관 명단도 제출했습니다. 총리 취임식은 13일 진행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오성운동을 비롯한 주요 정당들이 구성한 연립정부가 붕괴하고 주세페 콘티가 사임한 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지난 3일 드라기 전 총재를 불러 내각 구성 권한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드라기 전 총재는 의회 내 대다수 정파의 지지를 확보해 거국 내각 구성을 성사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심판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마녀 사냥이라고 변호인단 측이 주장했습니다. 12일 미 상원에 출석한 마이클 반데어빈 변호사는 정치 보복을 위한 노골적 위헌 행위라고 이번 탄핵 심판의 성격을 규정하고 민주당이 오랜 기간 진행해온 마녀 사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빈 변호사는 아울러 지난달 6일 연방의사당 습격사태 직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지지자 집회에서 행한 연설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불법 행위를 권고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마감 뉴스였습니다. 2월 13일 토요일 B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